소망의 주님,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투하며 싸워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평강으로 비춰지는 위로를 맛보게 하시사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우리가 영원전에 작정하여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의 만족함과 영적인 부요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요하고 복잡합니다. 마음을 쉴 곳을 찾고자 하나, 그러나 저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생각 내 마음을 참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그 세상의 어둠으로 인한 주의 아름다운 진리와 거룩과 의의 상실을 우리가 맛보옵나이다.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평강이 없는 줄 알지 못했고, 그곳에서 생명이 없는 줄을 알지 못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빛을 비추심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을 우리하고는 깨우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께서 만드셨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사오매 이 시간에도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주의 나라와 그 임하심과 또 교회의 귀한 진리들을 살피기를 원하여 저희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도록 주께서 도우셨사오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들을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다 가져오셨어요? 미리 나눠드리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빠뜨리고 오면 사무실도 준비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갈 길이 먼데 저 보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1페이지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시대 분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종말론의 2부 종말론 2회 가운데서 제1장 하나님 나라와 시대의 분별 그 가운데서 가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시대 분별 가운데서 1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설명을 나누었고요. 2항 시대의 징조와 영적 무관심의 부분에 관련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죠. 주님께서 이미 보이셨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부패와 굴절이 이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신 것이죠. 주께서 사역을 하신 것은 말씀 사역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시거나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등의 사역을 행하셨던 일들은 이미 주님께서 그 자체가 표적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었어요.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리키기 위하여 뭐 보여주는 사인이잖아요.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내용, 그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사역들은 그가 바로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신 바 된 성경 말씀, 곧 구약에 누누이, 세세히, 거푸거푸 얘기되어 왔던 그 메시아 오심이라는 약속의 성취로서 그가 오셨음을 그의 말씀 사역과 행동 사역을 통해서 이미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부터 오셨던 구속사적인 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오셨던 그 긴 역사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빼어내어 선택하였는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영적 교훈들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표적적 의미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주께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였건만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이 표적의 의미와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며 세속적 세력으로서 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다윗 시대의 영광 같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보였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신 그 맥락 안에서 보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실체였거든요. 사실 매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이시고 주님께서 문둥병자 고치심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이,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심이,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게 사역적 의미를 보이신 바처럼 이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사역적 의미를 보이기가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것들 그대로 실행하여 보이심으로 표적적으로 이미 드러내고 계시거늘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지 모르는가? 너희가 소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소경이라 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표적의 구함은 이유 있는 질문이 아니고 스스로 영적으로 가리운 자여 어둠에 있는 자임을 그대로 자기가 증거하고 입술로 자기 정죄를 한 것에 불과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영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 때에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인가요? 베들레헴 맞죠? 왜 이렇게 능청을 떨어요? 베들레헴 탄생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어간 건데 근데 제가 물어보니 왜 대답을 능청은 제가 떨었죠. 마치 긴가민가처럼 물었으니 근데 베들레헴 탄생했을 때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찾아온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자들이 동방 박사라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점성술을 보는 사람이고 이교도 안에서 박사라 칭함받는 학문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학문세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해 안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음에 대한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음을 그 징조를 보인다라고 생각한 어떤 현상을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먼 길을 온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도착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그래서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것은 정치적으로는 보면 뭡니까? 왕은 내가 여기 있는데 왕이 났다 하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헤롯에게는 찝찝한 일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가 그 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게 이 구약의 국가 개념 보게 되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라기 이후에 헤롯의 통치까지 오는 중간기 400년 동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결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은 교회로서의 기능은 말라기 이후로 그쳐집니다. 구약 교회로서의 기능은 말라기 선지 이후로 그쳐지고 그 400년 동안에는 세속적, 종교적, 문화적 잔재로서의 하나의 국가 틀이 외세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민족이 남아 있는 것이요, 문화적 유전은 남아 있는 것이요, 그 안에 신학의 줄기 속에서 소망의 빛을 구하는 그런 그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을 뿐이지 교회로서의 기관의 틀은 사실은 그 중간기 동안은 상당히 허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남은 자의 구원의 선택은 그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틀은 상당히 손상이 훼손이 많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왕만 헤롯만 난리 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다 불러다가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고 메시아 탄생과 이스라엘 왕의 탄생이 뭐라고 돼 있는가라고 이제 그때 물음으로 먼지를 털고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어가며 찾더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전체 상황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였거나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영적 희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철저히 바쁜 세상적 관심 속에 생존을 위한 노력 외에는 아무 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받은 약속이 무엇이고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관심사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역설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섭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빌어서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게 만들고 정작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대조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아주 어둠이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혹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던 자들도 주께서 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예컨대 이 십계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하나의 종교의 교훈과 계율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나가고 순종하는 데까지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 하나의 그 시민 종교로서 이 종교 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문화의 틀로서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체제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시민 종교화 되어진 틀로서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껍데기만 남죠.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께서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 번번이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시대의 징조가 주께서 오셔서 이미 모이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이 땅에 와 있으나 그들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좀 나가보죠. 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시대 분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미 현재화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미 와 있으나 아직은 아닌 이러한 already not yet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즉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때 어떠한 시대적 징조가 있었겠는가? 주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주의 재림 때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미래적 완성의 시점에서 그 징조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나눔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재림과 더불어 오실 때의 시대 분별은 어떠한가? 먼저 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세요. 24장 36절부터 보면 4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주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적 징조를 말씀하시고 주실 때에 이 내용은 아주 이해하기 쉽죠. 쉬운 게 뭐냐면, 첫째 36절, 그날과 그때는 언제라고 날짜를 정하여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4절, 예비해야 한다. 이 예비란 것은 결국 예고된 때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 올 것에 대한 예비이므로 언제 올지는 모르는 긴장 가운데서 예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 생각지 않은 때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죠. 적어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적어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지 않은 때는 끼어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깨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것은 이 자체 속에 영적 성격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급작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예기치 못할 때 오는 급작성. 예기치 못함이란 말의 의미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기치 못함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왔으니 올면 어떻게 되죠? 이제야 오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셨군요. 그러니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불청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 속은 어떤 상황을 주님이 비교하셨냐면 깨어있지 못한 자, 따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오심을 충격적으로 받아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주님이 아주 의미 있게 하셨어요.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38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라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거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사를 지금 주님께서 정죄하거나 부정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육적 일을 도모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두었을 뿐 사람이 왜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그거에 따라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자가 주의 나라 올 것을 예비하고 깨어 기다리니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깨어 기다리는 게 되어집니다. 장가가다가 시집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역사는 일단은 지금의 역사는 종말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자들도 일상사를 할 것이로되 그 일상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 영적 교훈과 의미에 따라 그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그 결혼의 문제, 혼사를 치러 가며 주의 나라의 영적 원리, 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혼사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혼사 치른과 똑같은 관점에서 많이 주는가 많이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모든 그 피곤함이 다 몰려드는 그 스트레스 안에서 치료하는 혼사의 문제를 그렇게 마음을 다 뺏기고 쓰게 되어지면 어느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를 떠나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죠. 신자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영적인 회복과 끝까지 보존시키는 은혜가 한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신자에게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신자는 이게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다운될 때도 있고 그 다운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그거를 회개와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로 다시 환기시키심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붙들어 내시는 이런 이제 기복의 과정을 계속 걷게 하시죠. 신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신자가 아닌 자라면 참으로 중생치 못한 자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해석들이 다르죠. 다르죠. 주님은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기는 일단 가해보게 되면 예기치 못할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고되어 알지 예고되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맞물려 그 도래의 시기를 주님이 얘기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깨어 있는 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깨어 있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맥락에서 깨어 있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를 향하여 이미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는 자인가 할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요, 체험하는 자요, 누리는 자는 그런 자는 바로 다시 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명확합니다. 와 있으니까 미래적 도래 시기,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온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옵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임한 표적도 알지 못한 자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물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크게 엇갈리죠. 하나는 너희 심령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묵고 있는 바로 이 유대 땅에 주께서 와 계심으로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후자 해석은 객관적이요, 전자 해석은 주관적 적용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객관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실체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심령 안이니까 주관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신자의 주관적 측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실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역설 같죠? 다시 말하면 객관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형태로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있음을 통해 볼때 하나님 나라는 객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도 안에 공통적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보편적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어짐으로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왔느냐, 예루살렘에 왔느냐, 어떤 가시적인 정치 체제의 형태로서, 국가적 형태로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주께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다. 이미 믿는 신자들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넣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지칭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라는 말은 그 당시의 언어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대상을 가리켜서 너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2인칭으로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3자적 지칭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너의 용법, 언어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용법을 너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너가 바리새인으로 2인칭으로 해석해버리게 되어지면 이 말은 너희 안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이 가운데에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해석을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이냐는 선택적이죠. 그런데 문맥상 보면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해석의 논리적인 관계 풀이보다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고 할 때 드러난 가시적 객관적 객체적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라라는 의미에서의 사람들 심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풀이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보세요. 5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전반부에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출산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한 때를 예단하여 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당시 바울의 출산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인가 봐요. 알아요 몰라요? 잉태할 때 이렇게 고통이 오르면 언제쯤 낫겠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압니까? 그냥 갑자기 아팠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지금 얘기 초점은 뭐예요? 이 지금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온다. 이 말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아마도 지금부터 한 2주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열흘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려고 이번 주에 설악산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아팠다. 이 얘기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략의 예상 시점을 알지 몰라도 얘기치 못했대.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적같이 이른다. 미리 예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4절, 6절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너희에게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근데 해석이 다르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즉 마치 너희에게 주의 날이 오는 것은 헌한 대낮이 오는 것과 같다. 그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면 와서 왁 그러면 그때 어머나 이거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낮이면 뭐예요? 걸음새를 다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의 날의 임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자버리면 어떻게 자버리면 그럼 뭐 모르는 거 아니냐. 낮이라도 잠자면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6절에 보게 되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라. 깨어 근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의 날은 본래적으로 도적같이 오는 것이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같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게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하심을 안다는 것일까? 이런 것이죠. 그 깨어 있음이란 말, 주위에서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보초가 경계를 서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동시에 살펴보는 보초의 이 근무 상태가 술잔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살펴봐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펴보는 기술이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살펴보는 자의 준비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이 사실 깨어 있다는 말 속에 개념적으로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미 이해하려 보면 그 밑에 줄 이하를 좀 내려보면 알아요. 7절부터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라는 이 말씀의 그 이하의 풀이는 깨어 근신하는 영적 성질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관련하여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요 구원의 소망의 투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 환상을 보고 신비적 체험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원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심령을 견고히 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11절에 어떤 결과를 나냐면 피차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신앙 안에 힘써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임하여 우리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할그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사십시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차 권면의 내용이죠.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 바로 깨어있고 근신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도의 교통이 원활히 되어지는가?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오심에 대한 준비성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따라서 권피차 권면 피차 덕을 세워가는 이 삶의 영적 성질은 그 영적 성질의 가능성에 그것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종말론적 신앙은 성령의 충만한 삶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서로 같은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그러므로 15절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해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가 뭐죠? 16절,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요? 이 항상 기뻐의 가로 속에는 오늘날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 하겠지만 이런 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5장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죠?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근신하며 주의 날에 도래할 확신 가운데서 서로 영적으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세상에 필요가 많아서 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 여기 맥락은 문맥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기도할 내용은 뭡니까? 주의 날의 임함과 그날에 깨어 있음으로 피차 덕을 세워 권면하는 이 영적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주의 날의 도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감내케 하니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합하여 유익으로 쓰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므로. 그러므로 곤면이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주의 말씀을 삼가 숙고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범사에 헤아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주의 나라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깨어 근신함에 대한 말씀이요 태도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말의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이런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죠? 주의 나라의 임함이 노아의 때에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자에게는 주의 나라의 임함이 노아와 같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이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도 베드로 때 이후로 지금까지 종말론적 상황 안에서 신자가 어떻게 그날의 오음을 기다리고 대비할 것인가. 권면의 내용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는 말은 혼미케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 말 뒤면은 뭐죠? 세상에 미혹하여 세상의 마음을 뺏겨 술 취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며 육적 쾌락을 쫓아서 감각에 기뻐하며 감각에 따라 슬퍼하는 그런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 속에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근심할 걸 근심할 줄 아는 그러한 참으로 근신한 자로서의 살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줄기를 놓치면요 감각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은 무엇인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 이 말은 뒤집어 무엇보다 열심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감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고 대접한 이후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동그라미 치면 뭐죠?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주인 된자 앞에 판단받을 자임을 생각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사를 서로 봉사하는 데 힘쓰라. 여러분 그 교회는 혼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상처를 받게 되면 출소가던 교회에서 이제 크게 상처를 받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교회 나가기가 두렵죠.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다시 정하지 못한 채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서 과연 그 속에 진리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복음적 진리의 이 열매가 완전히 그냥 그 유린되었을 때 그때 그런 일을 상처를 크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홀로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까지는 놓치지 않고 근근히 이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읽고 혼자서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 설교 테이프를 이어가지고 구해다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하는 그 예배하는 자로서의 신앙적 자세를 아니려고 예를 쓰지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 상처와 그 아픔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목적성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개별적으로 불러 교회에 가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적 경험과 간증과 경건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에 대한 각성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받은 은혜의 각성을 다른 이에게 교회 안에서 나눠주도록 하나님께 목적성을 갖고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받은 어느 것 하나도 나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성도의 교통 안에서 나누도록 하시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라가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세속적인 은사와 사실은 세속적인 은사의 개발과 같죠. 노래를 잘한다, 뭐 악기를 잘한다, 그림을 잘한다, 이렇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뿐 아니라 로마서에 보이는 은사가 다양하죠. 믿음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고 구제 은사도 있어요. 이건 다 뭐죠? 덕적 측면이죠. 경건의 능력이에요. 기술이 아니고 뭐죠? 능력이죠. 사실 은사가 은사 속성은 경건의 능력 안에 더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감격, 이 받음받은 경건의 향기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뭐죠? 공동체의 것인 거예요.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각각 신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중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적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교통의 제3자의 개입이 의미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만인 제사장적 해석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인 제사장 의미는 그러므로 고립되어진 개인주의화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인간의 제사장적 중보가 필요 없다는 말의 의미에서의 수직적 교통은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수평적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이에게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왜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 누가 다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 제사장은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죠?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갖는 관계 속에서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내가 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 불과하지. 그럼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다른 이의 관계 속에서 역할적 측면에서 내가 하는 무엇이 있을 때 그게 중보 역할을 할 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나 외에 항상 하나님과 나 외에 제3자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나눠줌으로 상대에게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는 또한 나에게 뭐가 될까요? 같은 역할을 그대로 뒤집으니까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은 서로 교통하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개인주의화되는 제사장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은 성도의 교통과 만인 제사장론이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에서 교회란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 근신한다. 교회로 모여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에 배워간다라는 것은 이런 성도의 교통적 측면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시대 증조의 잘못된 인식 여기요. 쉴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쉬면 너무 조금 하고 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하고 쉬죠. 다 시대의 증조에 관한 잘못된 인식. 자, 이렇게 돼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주의 조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 외에 자, 종말론에는 이미 주 오신 이후부터 계속적인 종말론의 상태이기 때문에 즉 초림 이후에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계속 재림의 종말론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어느 그때쯤에 가게 되어지면서 항상 있었던 종말론적 징조가 점차 집약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은 어떻게죠? 같은 것인데 그 강도가 없죠. 집중도와 강도가 특별히 강력할 수는 있어요. 그 왜냐하면 천년 동안 갇혀 있던 마귀가 잠시 노멸을 받는 그 순간만큼의 강력한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의 역사가 세상 속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되어지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시대적인 상황을 아까 말했던 깨어 근신하라는 영적인 측면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럴수록 세상의 악함 속에서 종말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보는 사람은 그것이 더 냄새가 강해질수록 뭡니까? 더 우리의 준비성과 깨어 기도할 이유를 더 알게 되어지면서 주에 가까우심을 더욱더 가만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영적인 상황을 가지셔서 더욱더 모여 힘써 사랑과 격려로 영적인 경계심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잘못된 시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시대의 징조는 잘못된 인식은 첫째, 시대의 징조는 전적으로 세상 끝내려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미 종말론적 상황은 계속적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재가 이미 2만 년 초림과 더불어 2만 3으로 종말론 상황은 현재 계속적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는 전적으로 세상 끝나려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요. 두 번째, 징조를 오직 비정상적이며 극단적인 재앙의 사건에서만 찾는 것도 잘못입니다. 징조가 종말에 극단적이며 아주 심각한 재앙과 더불어 나타날 것일 가능성은 있지만 오직 그러한 것에서만 찾는 것도 잘못이죠. 재앙의 사건에서만 찾는 것은 잘못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재림의 때를 어떤 그 재림의 때를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찾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어느 때인가를 찾기 위하여 징조를 찾는 것, 그것 또한 잘못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여 언제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징조를 찾는 것, 그것도 일단 성경의 종말론적인 교훈들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가로놓기란 걸 얼마 읽어보면 시대의 징조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이루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뭐 미래성의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전 시대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역사의 종말을 이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 바 그때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교회의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난 종말론적 징조가 보다 더 과격한 상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늘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교회 시대는 항상 있어왔죠.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급기야 지금까지의 적그리스도 세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며 보편적이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종말의 때를 긴장 가운데서 표적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 가운데서 표적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특성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이죠. 영적 특성이 있죠. 곧 사단의 세력의 발흥 및 이에 대한 제어 그리고 최종적 승리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영적 표적에 대한 성도의 깨달음은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종말의 때에 각성을 촉구해주고 깨어 있어 결단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재림의 특수한 징조를 종말에 임하여 있을 것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재림을 하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종말론적 구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론적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의 구체적인 역사의 어떠한 때가 되어질 즈음에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미 종말론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분명한 또 구체적인 어떠한 표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몇 가지를 들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첫째, 모든 나라에 뭐죠? 모든 족속에게 뭐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제 예컨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대답 가운데서 14절에 같이 읽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쯤엔 역사상에서 주의 오실 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의 해석이 이제 문제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국가 단위의 개념이냐? 민족 단위의 개념이냐? 언어의 개념이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적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위클리프 같은 데는 뭐 그래서 불과 만 명도 안 되는 7천 명이 쓰는 언어조차도 성경을 번역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언어가 복음 증거의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민족의 단위별로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민족으로 쪼개보면 또 다를 수 있고 또는 한 언어 속에 여러 민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또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건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그 모든 자에게 그런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말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관한 소식은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 되죠. 그럼 한국도 아직도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비읍자라도 듣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기독교적인 문화권과는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살다가 그냥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이렇게 이해나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문이라 보면서 암흑의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셨다. 아, 그럼 목사들이 좋은 일 하는구만. 암흑의 목사님이 나쁜 짓 했다. 목사들이야, 너 이렇구만. 이렇게 아는 지식 외에는 저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 한국도 뭐예요? 복음이 증거 안된 거가 되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된 것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다 듣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믿을 것이 안 믿을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 듣고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접촉이 가지 않은 채 그대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죄값대로 죽도록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상 민족이나 언어 개념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한 가지 그 일이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그러나 인간의 사람이 이거를 계산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방인의 충만성입니다.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일단 보면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25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비밀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게 되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25절 26절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주의 오심에 가까운 특수한 의미에서의 증조 부분을 이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질문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 온은 뜻이 분명하죠. 전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그 25절을 한번 보죠. 더러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여기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리키죠?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렇죠. 이스라엘인,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맞나요? 맞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까요? 바로 그 말,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말에 바로 따라오게 되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앞에 말과 뒤에 단어는 같은 뜻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온 육족 이스라엘, 곧온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해석이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한번 가 써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가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충분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적 단위로서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개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아마도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결국 온 육적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들이야 불순종하지 죽으니 별 도리 없고 그러나 역사의 어느 한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고 싶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위 내에 이방인 수가 차지면 그러면 그 역사의 때에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개종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온, 왜 온이란 말을 썼을까? 그것은 민족 전체의 규모가 개종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다. 그럼 민족 전체의 규모가 개종한다는 말은 그 민족 전체의 구성 요소인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개종한다는 말인가? 그것까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뭐죠? 예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수가 창면하자면 유대인들의 국가적 규모의 전 규모적인 이스라엘의 주님께 향한 개종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가로 안에 있는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주의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 자체로만 또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주변에서 곧잘 들어요. 세대주의 해석에 얽힌 것들을 특히 종말론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러나 일단 지금 뒷부분에 가면 좀 다시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설명만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 혹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의 땅에 모여서 유대인의 국가를 다시 건립하여 천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뒤에 다음 시간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 받았죠? 그 프린트물에서 이제 자세히 다뤄질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수가 차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 모이는 역사 현상이 나타나고 그 역사 현상 속에서 그들이 국가 단위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주님께서는 실제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를 틀고 왕으로 계신 거야. 오셔서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실제로 다스려요. 통치를 해요. 통치를 윤세용 권사님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통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와서 유대 국가의 예수님 보좌 위에서 왕권의 통치를 천년간 지상에서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상에서 예수님이 천년간 실제적인 통치를 하시려면 이건 전에 초림 때에 하고자 하셨으나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못하신 것을 재림 때에 주님께서 그거를 이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실제 유님이 주님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왕으로서 그래서 그 왕권을 다스리는 핵심적 국가요. 대표 국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형성되어진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 유대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정한 수가 되면. 재림이 곧 뭐가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림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년의 지상 통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이제 세대주의죠. 이렇게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로마서 11장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해석한 사람이 모두가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뭡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25절에 이스라엘과 바로 문장이 이어져 오는 바로 그 안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이 연결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해석은 요 로마서 11장 자체가 그 해석을 열어주기엔 너무나 큰 구조를 11장 안에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성경의 지지를 받는 해석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에도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 해석을 기초로 해서 뭘 지금 끌고 가요, 지금? 지상에서 주님이 1000년간 진짜 다스리신다. 육신을 가지시고, 육신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러면 뭐냐면,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동안에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죽고 살고 하겠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1000년 더 다스리는 1000년 왕국에도 뭐예요?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 가지고 온 재림의 통치의 의미인가? 이게 천년 왕국인가? 여기에 대한 큰 구조상에 뭐가 됩니까? 의문점이 생기네. 자, 성경이 그런가? 신구약을 다 구조로 보게 되면 그것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 갖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언을 먼저 보세요. 답언. 답언을 먼저 보면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 숫자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온 이스라엘은 말의 뜻이 역사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인류 역사의 전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킨다. 여기 한말더 추가하세요. 오히 셋째 줄에 오히려 인류 역사의 전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의 선택된 자들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의 견해는 뭐냐면 25절에 다시 로마서 11장 25절을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이스라엘은 일단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더러는 완악하게 됐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결과로 이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으로 보되 로마서의 흐름 안에서 모든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 나와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같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 유대인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에 합당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말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라고 말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육적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구원은 곧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영적 유대인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느냐? 그럼 구원의 원리가 안 맞는 거라.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이온 이스라엘을 온 영적 유대인의 즉 이면적 유대인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 아니에요. 선택된 자라야 영적 유대인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복음 앞에 나오는 선택받은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의 전체 집합을 26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해석 외에 나번의 해석이 있는데 나번의 해석이 가나 다의 해석보다는 조금 더 타당성이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어느 것이 꼭 맞습니까? 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나나 다 중에 선택이 됩니다. 가 선택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세대주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고 나나 다 중에서 머조리티는 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의 견해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자 나를 한번 보세요. 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같이 읽어보면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의 선택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가리킨다는 견해. 즉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모두 선택받은 하나의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 되냐면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곧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로서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는 이방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는 곧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다. 근데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 유대인들은 더러 완악해졌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와 비교가 되니까 이방인과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이방인과 완악해진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뭡니까?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 25절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맞아요. 더러는 완악해졌는데 그 결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니 그 구원이 비단 누구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했죠? 이면적 유대인이죠. 즉 유대인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결합되어지니 그게 그리하여요. 그러므로 뭐죠?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의 온 이스라엘은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여러분이 들어 있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피가 섞였남? 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후손? 아, 영적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 후손은 영적 곧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의미죠.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 곧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유대인 가운데서 이면적 유대인을 말한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넘어서서 그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뭐죠?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의미, 말씀의 복음적 원리에 따라 신앙의 원했다는 자가 바로 다 참된 아브라함의 씨임을 선언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가 이중적으로 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정의가 육적인 혈통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통, 영적 혈통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구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참 이스라엘임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 보죠.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럼 7절까지 보면은 이 6절과 7절 말씀 속에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였다 하심으로 여기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육적 범위가 설정되어 있죠. 그렇죠? 이 육적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나 치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후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란 말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남유다 왕국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과 남으로 두개 됐을 때 북은 이스라엘을 칭하고 남은 뭐예요? 유다라 칭했죠. 그 이후로 남쪽의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그 후대에 유대인한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기를 거쳐서 나중에 귀환했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과 구별하여 그 북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과 비교 개념으로 유대인 남아요. 그 유대인은 역사적 의미에서 유대인은 후대적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오늘날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같은 범위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말을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신명기 7장은 이 민족이라는 범위로 다른 민족과 육적 범위를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아 육적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요 이들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을 가보면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하셨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대로 로마서 2장을 다시 가보면 넘겨지질 않네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다시 28절과 자 25절부터 같이 읽죠.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0장 속에서 로마서 2장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육적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 민족을 빼어내서 자신의 백성을 삼았지만 그 백성이 거기에 속했던 육적 범위에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는 대상으로 쓰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그 민족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고 그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 민족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대행할 율법에 따라 대행할 그 왕을 주고 계속 하나님이 전쟁을 전쟁으로도 보호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런 모든 육적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 것은 육적인 자들에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게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대상으로 품으시고 빼어내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특수성과 보호하심을 보여줄 거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빼어냈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빼어낸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들의 공로 없이 그들을 뽑아내듯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심에서는 그들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 단위로 육적 단위로 주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반항하고 저항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빼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도 변치 않으신, 하나도 손상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 행해나가신 것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자라 신명기 10장에서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해내오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너희가 주 앞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면서도 계속 어떤 말이 붙어요? 그럼 불구하고 주께서 그날이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회복시키실 거라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이스라엘 육적 단위로서 그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육적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 가운데 비추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해나가심에 대한 선언이죠. 그것이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인식하고 봐야 될 중요한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입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적어도 온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바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서 무난하고요. 그렇게 해석이 될 경우라면 한 가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개종하여 예수님이 거기 통치하신 천년왕국은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규모의 개종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의 개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 그 메시아닉 처치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 메시아닉 처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선교적 속도가 지금 굉장히 팽창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상당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회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으로되 그것이 국가를 세워 주님이 다스리는 일은 그런 식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아닌 것을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나와 다 중에서의 선택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3페이지가 아직 남아있고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도 있고 짠 뭐 하는 데까지 해야죠.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지음하여 이미 초림 때에 보여주고 시작하게 하신 종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사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교통하며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세우심과 그 안에 은택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